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조금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 이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도 역시 주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호한 법칙임을 믿사오니 성경적 견해를 항상 갖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주제를 조금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또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대로 경제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회의 경제제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이념, 경제 이론. 첫째는 자본주의인데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선택과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기업제도 혹은 자유시장제도라고 합니다. 둘째는 사회주의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자본주의, 사회주의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그것이 인력이라든지 또 무슨 자본이라든지 그 기타 모든 생산수단 전반을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토지든 노동력이든, 아까 노동자들이 인력이라고 하는 노동자, 노동력이든 자본이든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개념은 그것은 다 국가 것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하고 국가가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계획경제라고 말하죠.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국가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다시 보면 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소유하는 것과 계획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 두 개념,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너무 다르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경쟁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뭔가 더 소득을 얻고 게으른 사람은 낙오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평등하게 만든다. 경제평등은 근사한 그런 이념이지만은 경제평등을 이루려면 전제되는 것이 모든 것이 국가가 다 통제하겠다. 국가가 계획한다. 그렇게 해야 뭐가 가능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한 방법론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은 두 가지 공산주의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실현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된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혁명이라는 말은 좀 무섭게 보이는 것이죠. 그냥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의미하니까 혁명적 사회주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19세기 아마 오래되지는 않았죠. 인류 역사에서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철학자라고 말하는 칼 마르크스가 옛날에는 마크스 이름만 나와도 나라에서 금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터인데 칼 마르크스가 1848년 19세기 중반이네요.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 발음이 어렵네. 공산당 선언이라는 뭐 책잔지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으니까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책자의 내용을 요새는 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 책자에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이런 날로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즉 지배계급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런 지주들 말하는 거죠.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노동자들 밑에 종들이나 아래서 일하는 그런 하층계급들,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고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보았고 플로레타리아 주도의, 플로레타리아가 소위 노동계급입니다. 노동자계급을 플로레타리아, 또 지배계급을 부르주아, 그렇게 말하죠. 부르주아. 예, 플로레타리아 주도의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최고 목적이며 그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서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 등 기존의 사이비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다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다 비평해버리고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들은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죠. 좀 혁명적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런 꿈 같은 얘기, 그렇게 힘이 없는 사회주의들은 다 치워버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이런 얘기, 좀 무서운 얘기죠.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이 사회를 지배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오늘 우리가 말로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공평한, 돈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표씩 투표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며 노동자 계급은 사회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손에 두게 해야 하고 지금 마크스의 그런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자신들의 목적은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냥 두면은 사회주의가 안 되니까 누가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다 포기하고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들이 전부 사회 질서를 뒤엎어버려야 돼.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에 의해 대치될 것이며 그들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주의가 팽배하지만은 사회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대치될 것이고 승리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근거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는 그 책자의 끝에 국제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고, 그들이 지금 지배계급한테 족쇄에 차여서 그런 착취,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선동하는 얘기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저 유산계급, 부르자계급을 사회 질서를 뒤엎어 버려야 된 혁명입니다. 혁명적 선동의 내용이죠. 사회주의의 실현의 다른 한 방법, 지금 한 방법은 혁명적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라고 말했고, 다른 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영향을 입었으나 혁명과 폭력적 방법으로 방법이나 독재적 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월드북이라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 근원은 다 마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인데, 그것을 우리가 혁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경제의 평등을 이루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비공산권 국가들, 소방세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도 민주당이 일종의 그런 사회주의 개념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기존은 기본은 자본주의 체제지만은 그냥 그 속에 민주당 대선 후보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유럽의 뭐 그런 당들 중에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주장하는 그런 정당이나 인물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쉽게 우리가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교 평준화, 고교를 평준화시켜야 된다. 그거 자본주의 생각 아닙니다. 사회주의 생각이지. 어떻게 평준화가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평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고교 평준화, 그런 생각, 또 빈부격차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그런 강조, 그래서 마치 재벌들은 죄인처럼 간혹 묘사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주의 생각에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도 그런 것, 학교들을 자꾸 없애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고 다 평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죠.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 첫 번째 우리가 사회주의 방법인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혁명적 강제적 방식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17년 20세기 초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러시아 혁명으로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복잡한 역사가 있겠지만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소위 그런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었고, 거기에서 생긴 것이 구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 그 러시아 혁명이 먼저 공산혁명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그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줘서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던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같은 것은 러시아의 영향 속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오늘날 공산혁명에 의해 세워진 국가들이고, 공산당의, 그 국가들의 공통점은 공산당 일당 독재적 정치체계지. 거기는 다른 정당이 없고 공산당이 모든 것을 합니다.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은 아주 특권 계급들이 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입당하려고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입당해서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이죠. 푸틴처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가 하는 대로 KGB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알려진 것처럼 KGB라고 하는 공산 소련의 비밀경찰의 중요한 그런 보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수상입니까? 돼가지고 아주 독재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을 온 세계가 날마다 보고 있죠. 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고 장비도 군사적인 장비도 없으면서 무기도 없이 전장에 투입해서 그들을 총알받이처럼 죽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통계도 잡히지 않, 통계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세계의 현실이죠. 그러면 성경적 경제제도, 오늘 주제인 성경적 경제제도는 무엇입니까? 경제제도. 성경적 경제제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절대적 혹은 궁극적 의미에서 만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까 사회주의는 토지가 국가 거다 그러고 자본주의는 토지는 다 개인 소유니까 개인 거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편 24편 1절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실상 세상에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절대적 궁극적 의미에서 이런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위탁적 의미에서 아까 궁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위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건 네 것으로 삼아라 네 것이다 위탁하는 의미에서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이라고 말하는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도적질이나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은 도적질이라는 말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니까 도적질이 성립하는 거죠. 이건 내 건데 누가 이렇게 훔쳐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너 것도 아니고 공용의 것이라면 여기서 옮기나 저기서 옮기나 그 무슨 죄가 되겠어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다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이 불확실해지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탁적으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도적질이 성립되는 거죠. 그건 죄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소유권을 전제한 것이죠. 신명기 19장 14절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경계표, 집 경계표, 땅 경계표가 딱 있으면 앞서간 선조들이 경계라 그러면 그걸 살짝 옮겨놓지 말라. 땅 따먹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불법하게 행하지 말라. 그대로 지키라는 것을. 소유권의 문제죠.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욥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 죄인들의 목록을 언급하면서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욕하는 자 말이죠. 또 토색하는 자. 토색이 무엇입니까? 토색은 강제로 빼앗는 걸 토색입니다. 강탈하는 것입니다. 강도짓하는 거죠. 내놔 내놔. 강탈하는 것. 이게 도적이나 토색 강탈하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라는 말이죠. 천국 못 들어갔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니까 도적도 금하고 강탈 남의 것 강제로 빼앗는 강도짓하는 것도 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까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무서운 그런 경고이죠. 경고이죠. 그러니까 만일 생각해 보죠.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집이든지 개인의 모든 자산, 재산들을 강제로 무리하게 강제로 오늘부터 모든 재산은 몰수다. 집들, 땅들 다 몰수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눠주겠다. 그러면 근사하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면은 왜 개인 재산을 함부로 국가가 손을 댑니까?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면 그것은 강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빼앗는 것과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성경에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성경은 이런 위탁적 의미에서의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관리인 청지기라는 말 성경에서 자주 들었죠. 주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소유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 문화비유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죠. 또 주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가 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 청지기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위탁한 것이고 그래서 내 소유로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내게 주신 것인 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한다면 성경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자본주의를 지지하느냐 경제제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지지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도적질이나 강도나 그것이 죄라 지옥 갈 죄 천국 가지 못할 죄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관리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 개념을 그것을 인정하지 용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빼앗고 침해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학살을 저질렀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글을 발표하고 쓰고 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지구에서는 8,500만 내지 1억 명의 생명이 숙청, 숙청이란 말도 있죠. 다 아예 청소하듯이 다 그 사람들 죽여버리는 숙청, 굶주림, 그리고 집단 추방, 추방해버려서 아예 살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아예 이주시켜서 거기서 거의 그 수용소 같은 곳에서 그 얼음 땅에서 그들이 얼어 죽든지 거기서 굶어 죽든지 하게 만드는 집단 추방, 강제 노역, 아예 짐승과 같은 노역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에 또 미래 한국에 2004년에 제가 실린 글을 읽고 와 그렇구나. 나는 공산주의가 그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와 8,500만 내지 1억 명 그리고 그 구소련과 중국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었고 그 주위에 공산 국가들과 더불어 또 지금까지 공산 세계는 개인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매우 통제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 공산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자 붙이는 것이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로구나. 그 자유 세계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바로 옆에 나라인 중국만 가더라도 자유롭게 성경을 살 수 없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할 수 없고 거기에서는 몇 세 이하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아마 법이 그럴걸요. 가정교육을 못 시키게 돼 있고 또 아주 자유가 꽤 있어 보이는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곳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생활하면은 장인의 길에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싱가포르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거기도 통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 그 자유 세계와 공산 세계의 차이는 물론 싱가포르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체제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차이는 자유가 없다.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 없다. 북한은 그 중에 물론 하나입니다.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거기에 성경책 하나 호텔에 놓고 나왔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서 죽은 그런 유명한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이 보이는 바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다 그렇게 제가 말했고 그러나 성경이 부자들의 이기적인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 부의 축적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정죄하고 그 부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교훈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를 언급하기를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소돔은 아주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인데 그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돔의 사람들은 식물의 풍족함 때문에 교만이 있었어.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소돔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바로 쓰지 못한 것은 죄다. 그래 그들이 교만, 풍요로움 때문에 생긴 마음의 교만이 죄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 줄 알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물질의 여유를 주셨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풍요를 가지고 정말 그 이웃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말한 이웃 사람이죠. 같은 민족 가운데 같은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또 뭐 다른 민족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지나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나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 참 어렵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은 그런 마음을 소돔 사람들은 갖지 않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어요.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풍요를 가지고 마음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 몰라라.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난하겠지. 너랑은 나는 관계없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거를 지적했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주님 교훈하셨으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쌓는 축적을 해서 아 내가 돈 많다고 그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다. 땅의 물질은 남에게 끌어가지 않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과 내가 그저 생활할 정도의 물질이면 그것이 충족하고 만족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 말씀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랬는데 너는 너무 많이 쌓아뒀구나. 그거 다 너도 쓰고 가지도 못할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선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탁하신 그런 일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런 부다. 뭐 물질적인 유효함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말씀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다 부하려고 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툭하면은 우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가 그런 강의까지 요새 한다는 말도 있고 예. 그러는데 그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오늘 시대에 부자가 돼야 할 것이니까 부자 되는 법을 교회 안에서 강의를 하다니 세상에. 성경과 너무 거꾸로 가도 심한 것이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고 사모하는 그것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당신의 부요를 가지고 그거 그렇게 당신 혼자 쓰라고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신은 적당하게 근검절약하게 살고 그리고 그 부요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권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 야단치는 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땅 위에서 돈 많다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건 뭔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좋은 데 가서 먹고 예.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예. 그렇게 하는 걸 말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거 못 사는 거다. 잘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절제 있게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 모든 힘도 절약 절제 있게 적당히 꼭 필요할 때 조금 하는 것이지 그렇게 흥청망청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잘못 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해지면 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 두지 마세요. 돈은 어느 날 독수리 날개에 달고 날아가 버린다고 잠언의 말씀에서 잠언 23장인가? 그러니까 돈에 소망 두지 말고 그렇죠? 돈에다가 한번 돈이 날아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좋죠. 엄청난 부자들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쇼크를 받아서 폐인이 되다시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 것을 들어서 아, 참 돈이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러니 평소에 돈은 별거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돈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돈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평소에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도 안 오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왔다 하더라도 에이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온다고 그러더니 왔구만. 와봐도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성경에 온다고 그랬더니 진짜 왔네. 그러고 말 거예요. 미리 준비 예방주사 맞듯이 온다 오는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딱 왔으면 아 왔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은행 잔고밖에 없고 금은 보화밖에 없다. 금괴가 우리 집에 많이 있고 내가 금고 속에 넉넉히 좀 있고 그렇게 그것만 의지하면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쓰러져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 회복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며 지금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네 번이나 반복한 것 같은데 그 부요를 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하거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렇게 좀 쓰고 가거라. 참 좋은 말이죠. 자식한테 너무 다 물려주려고 생각할 것도 사실 없어요.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웬만하면 다 홀로서게 하고 살게. 그래야 또 잘 살아. 자식들이 너무 쉽게 많이 돈을 받아놓으면 그거 갖고 흥청망청 쓰기가 쉬워. 그렇죠. 자식들도 본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가 먹을 만큼 쓸 만큼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자식을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근사한 사람들처럼 그 부를 자식한테도 안 넘겨주고 필요하면 학교에다 뭐 어디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선한 일에다가 기탁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자들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니까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권장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자본주의니까 공정거래 뭐 위원회니 금융 당국들이 또 있는 거죠. 관리하는 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고 그런 감독하는 그런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리들 얼마나 지금 많은 비리들이 일어났으면 그동안에 무슨 사태 저는 다 잘 모르지만 라임 사태니 무슨 사태니 하면서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제대로 그거 조사된 것이 없는 그런 그거는 잘못된 체제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람이 세상이니까 별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어나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밝히고 또 법에 따라서 엄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나라가 개선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그런 나라지.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가 되지 말고 잘 관리를 하고 법에 근거해서 단속하고 도덕적 비리들을 단속하고 징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정부가 사사건건 모든 경제활동에 개입한다고 말하죠. 지나친 통제를 하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근래 일어난 소득주도성장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소득주도성장에서 생긴 폐해를 많이 신문에서 보도했으니까 소득주도성장하면서 기본 임금 최저임금 만원 그렇게 뭐 강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나온 폐해가 뭡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이런 24시 이후에 하는 매점, 이런 편의점 같은 데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사장들이 예, 거기에 매여서 일하는 이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주고 임금 정당하게 주고 거기서 이익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이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만 원, 한 시간에 만 원 봉급 주는, 임금 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 얼마나 근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많은 식당들을 다 폐업을, 무수히 많은 식당 자영업자들이 폐업했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통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사회 문제의 그런 문제들을 교인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시간은 없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라도 신문을 평소에 읽지 못하면 한두 시간 신문을 읽어서 중요한 사설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좀 간추려서 사회 문제에 올려놔요. 그러나 교인들도 읽질 않아. 젊은이들이라도 좀 읽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좀 읽고, 아,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읽지 않으면 가서 데모만 하는 거예요. 데모만. 무조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무조건 머리가 깨지더라도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 말,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말들을 쓸 정도가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정신이 없이 이러는가. 옳고 그런 것을 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통제하면 안 된다. 위축된다. 결국 시장을 다 죽여버린다.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좋다. 시장은 정부가 너무 주도하면은 오히려 망가진다. 시장은 시장대로 굴러가게 내버려두면서 적당하게 좀 약간씩 이렇게 약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정부가 주도하면은 지금처럼 이상하게 공무원이나 많이 뽑아놓는, 그거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공무원 봉급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게 무슨, 그래서 그게 뭐가 도대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건 고용이 아니잖아요. 세금 가지고 늘리는 건 누구나 못합니까? 그런 거 말고 자연적으로 시장이 발전해가지고 고용이 늘고 그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으로 정부가 직접 모든 걸 관여해서 다 하면 될 것 같지 않은 것은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죠. 자본주의의 경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민주화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경제민주화가 뭐냐,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제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그건 당신은 지금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평등하게 돼? 경제평등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당신 지금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그럼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를 자본,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이라는 기본 정체성을, 그건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가자고. 그러면은 헌법을 뜯어 고쳐서 그래야지. 헌법의 정신대로 한다면서 헌법 앞에서 내가 대통령 서약을 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존중하고 가기로 다 약속하면서 공직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어느 때나 선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평등, 아까 경제민주화, 그런데 경제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회의 균등한 제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중요하지만은 모두가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우리가 기회를 갖도록 하자. 그거는 좋지만은, 그러나 경제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 평등이 사실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자본주의가 현실적 약점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심성의 문제입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지금 성경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유 경쟁에 의한 물질적 유효함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너무 통제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경쟁해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뺑뺑이 돌려서 어디 학교 뽑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유 경쟁에 의해서 실력껏 1류 학교, 그 다음에 2류 학교, 학교가 서열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그게? 평등하게 자기 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약점이지만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가난을 모면하고 물질적 유효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말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구소련과 지금은 해체돼 러시아가 됐지만 구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에 실패하였습니다. 아까 공산주의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말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을 한 것과 같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그 결과는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붕괴한 것입니다. 구소련이 전부 다 해체되면서 지금 러시아가 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큰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1978년 12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덩샤오핑, 우리는 등소평이라고 불렀던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나타내는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된다는 말 같은데 선부론, 즉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런 후 낙오된 사람을 도우라는 이론을 주창했다고 합니다. 선부론. 또 이어서 흑묘백묘론 들어봤겠죠? 흑묘백묘론,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론, 그것이 흑묘백묘, 묘 고양이 묘자 모양이죠? 흑묘백묘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관계없이 인민들이 당면한 문제인 생활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일 좋다, 그것이 제일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중국이 못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기 위한 개혁 개방을 시키기 위한 지금 이론인 것입니다. 흑묘 백묘론, 백묘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선부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국이 정치 이념은 공산주의지만은 이 경제 정책을 자본주의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덩샤오핑 때. 그래서 개방 정책의 도입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엄청 발전했죠. 경제, 미국을 뭐 따라잡느니, 몇십 년 지나면 따라잡느니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동안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죠. 엄청 매년마다 경제 발전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다 놀라고, 와, 저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미국과 이제는 겨루게 되겠다 싶은 그런 발전을 도모했고, 그리고 러시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자, 이것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중앙통제적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낫다. 그건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해방 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훨씬 북한이 더 탄탄했고 남한은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나면서 남한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경제가 북한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이 지금은 장마당 경제, 그래서 그것도 뭐 통제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해 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것이 더 경제 발전에 유익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잠언 10장 4절을 읽은 것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본주의적인 한 논리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본다 제가 말을 하고, 단지 부자들은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앞에서 말했고, 그 한 지금 교훈으로 잠언 10장 4절 말씀대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죠. 게으르게 살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면 그러면 낙오자가 되는 거고, 열심히 남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나아질 거고 그런 거죠. 경쟁이 경쟁 사회인데.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성공하는 자가 돼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의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면에 이 분야에서 또 맡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의 부조적 문제 때문에 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런하게 살면 그래도 좀 저축을 하고 그래요. 부지런하게 살고 근검절약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그러나 게으르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게으르고 또 낭비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가난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의 극복은 단순히 사회 제도와 법의 개선뿐 아니라 근면하고 절약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단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교훈하는 바대로 우리는 얻은 물질적 부를 이웃 사랑과 구제의 교훈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 물질적인 유효함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 주위에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더 귀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이웃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해, 구제해, 선행을 해, 강제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제도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고 우리 사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이 말하고 있는 기본 제도, 기본 틀을 싫어하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마치 이끌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정책도 때때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이념적으로는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인정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인정하는 바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이고 그러나 자본주의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가지게 되면 그 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생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